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홍수 이후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시려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비록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불리우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 아브라함을 너무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고 그도 우리와 같은 삶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현실의 그 막막함들 앞에 서서 고민해야 했고 그리고 실수하는 한 사람의 성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범이 될 수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그의 위대한 면들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의 믿음이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이렇게 죄악된 도시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는 자신의 영원한 그 장래가 복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곳을 떠나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도시를 떠난 것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범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내려가서 살면서 그 땅에 살았지만 그가 그 땅에서 기근을 당할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어려움도 겪었고 자기 조카와의 갈등 때문에 이 사랑하는 조카와 헤어지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하면서 수고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했고 자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자식이 없으므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던 이 아브라함의 삶도 우리는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가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들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삶의 연약함과 잘못도 성경이 감추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그 잘못은 주로 어디에서 나타난다 하면 그의 가정생활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종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기도 했고 그리고 하가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가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삶에 나타난 실수 가운데, 잘못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애굽에 내려갈 때나 또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거주지를 옮겨서 다른 땅에 가서 살고자 할 때에 그곳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그가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기근을 인하여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그는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첩으로 데려가는 그와 같은 일을 통하여 아내를 위험에 처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나이가 99세가 되어서 사라는 나이가 90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로 마므레 상수리 숲을 헤브론 근처의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거하다가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가 남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 헤브론은 높은 산지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소와 양을 먹일 풀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게부 남쪽 지역 그곳은 평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초지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갈 때 그가 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결과 이 90세의 아내가 다시 이 그랄 왕에게 대감을 당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자기의 아내를 자꾸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실수,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왜 이런 잘못이 되풀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시대가 아직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도리가 잘 나타나지 않고 인간의 탐욕과 무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고대 무법한 생활이 일반적이었던 까닭에 아브라함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 어떤 말을 합니까?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들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2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동일한 일을 행하면서 그가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냐.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관된 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비굴한 족장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시대의 상황 속에서 가족과 자기의 부족민들의 안전을 위한 방책을 그가 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말 속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 시대의 악한 풍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소규모의 이 나그네들이 다닐 때에 그 사람들은 일정한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저곳을 오가야 했는데 그것이 그들이 자기의 거류지를 옮겨 다닐 때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나 부족들의 허락을 받고 그 땅의 일정 기간 그들이 거주할 수 있었는데 그러려고 하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아 우리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신의를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도 보면은 그랄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아내로 달라고 처보로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면은 아브라함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자기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자기의 아내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면 그 남편을 죽이면 주인 없는 여자가 되기 때문에 그 아내와 그 소유를 빼앗아가는 일들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누이라고 소개하면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굳이 죽일 필요가 없고 이 누이에게 누이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냥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방책은 그렇게 좋은 방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적으로 목숨의 위험을 받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핑계에는 항상 어떤 위험이 따라왔는가 하면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내 누이를 나의 아내로 달라고 요청할 때에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의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그와 같은 위험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장에도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현실은 전혀 그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법도를 드러내고 알게 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시의 관습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와 같은 일을 앞두고 그가 더 신중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안전과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아내의 명예를 위하여서 이런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동반자로서 그는 하나님을 더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더 충실해야 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도 그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을 따라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결과 자기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아내는 지극히 큰 위험과 수치를 감내해야 하는 그와 같은 위험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계략이 정말 자신과 자기의 아내를 안전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자기와 자기의 아내를 안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곤경에 빠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자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고 도리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자신의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 아브라함의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결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안전을 자기가 생각해낸 그런 방책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어떻게 이 위험에서 벗어납니까? 1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구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애굽의 왕에게서 어떻게 자기 아내를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찾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재앙이 어쩐 일인가 할 때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용모 빼고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자초지종을 확인하고 이 수치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이 많은 재산과 짐승을, 종들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어떤 계획이나 노력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가 자신과 가족을 안전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20장 말씀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십니까? 20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정녕 다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듣고 나서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모든 신하들이 두려워 떨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극히 존대하고 그들을 떠나보내고 그들을 그 땅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의 생각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계획에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았고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의 태도도 아니었고 불신앙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모든 위험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기가 택하시고 선택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에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함이 있는 아브라함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사라를 보호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시대의 관습과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법을 더 철저한 마음으로 반응해야 했습니다. 비록 그 시대가 무법한 시대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관행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시대의 관행을 따라서 자기와 자기의 아내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해서는 안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안전을 의탁하고 자기의 아내를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그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와 같은 태도를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태도였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한계이기도 했고 어느 면에서 사라의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의 관습이나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내가 나의 길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그 길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길은 어렵고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많은 면에 있어서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반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면에 있어서는 그것을 올바로 행하지 못하였는데, 자신의 아내를 보호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아내를 빼앗길 것이라는 그 공포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무법한 시대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느낀 삶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그런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것은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방책이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매우 현명하고 지혜롭고 합리적인 견해인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견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였고 자신들을 보호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명과 안전과 명예를 보호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시대의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비록 구약시대 복음의 빛이 희미한 그 시대에는 이런 과오가 있었겠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런 악습과 무지의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참된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그 삶이 더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사도 베드로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 삶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맥에 보면 그 앞쪽에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라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누구를 연상하게 됩니까? 즉시 아브라함을 연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라를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주셨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계속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너를 통하여서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인데 그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그에게 예언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처음에는 다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 후계자를 자기 종으로 엘리에셀을 세우려고 하기도 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계자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헛된 노력을 기울일 때에 그 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줄 것이고, 그녀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나올 것이고, 그녀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바로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될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아내 사라를 그렇게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또 20장에서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그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유교적인 전통과 생활 관습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봉건적인 그런 사회제도, 농촌사회의 이 뿌리 깊은 남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존여비 그것은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여전히 한국 사회는 남자들의 생각에 그런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아내와 가족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생각과 태도가 여전히 부족한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가정생활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가족과 아내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자녀들은 세속적으로 되어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존을 위한 위험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위험으로 내몰았다면, 이 시대의 남자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가부장적인 그런 부정적인 역할 이해로 인해서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돌보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이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자리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참으로 자기의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자기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육해야 되는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살피고,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남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내들에게도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은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는 참 성경적인 그런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누구를 본으로 들고 있는가 하면 사라를 본으로 들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사라를 현숙한 여인, 성숙한 여인의 모범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렇게 누이라고 말하고 순종한 것을 이 현숙한 여인의 모범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많은 아내들이 사실 자신이 존중받는 것은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이 사라처럼 자기 남편에게 왜 순복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가운데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현대적인 사상을 따라서 남편을 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고 관습적인 복종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있는 자의 가정이 정말 성경적인 사랑과 복종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고 서로서로가 자신의 견해를 따라서 다투는 그런 삶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를 다 부끄러워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참으로 왜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것이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고 남편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이 말해주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향하여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녀들이나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자녀들은 자기의 부모를 공경할 줄을 모릅니다. 부모는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어야 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못하였고 교만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다 문제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문제를 우리들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와 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말씀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겸손하게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지자적인 중보의 중요성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삶에서 비록 삶의 행실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신의 처부로 취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그랄의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의 주권자로서 그 땅에 머무는 나그네들에게 그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할머니를 아내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의 결혼은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 사는 결혼이 아니라 이 정략적인 결혼이었기 때문에 꼭 젊은 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서 이런 것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꼭 젊은 여자가 아니어도 그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여러분, 이때의 시점을 보면 비록 사라가 90세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바로 주시기 전이었습니다. 즉 사라가 9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신체적인 변화가 그녀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사라는 실제 90세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지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인의 그런 건강의 상태를 그녀가 회복하고 있었다라고 본다면 얼마든지 그 사라의 아름다움을 인하여서 그녀를 아내로 요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환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좋은 선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결혼 동맹의 차원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이 요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를 거스리는 중대한 도전으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인 이삭을 잉태해야 할 여인이었지 이방 왕이 자신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아비멜렉의 집에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자세히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인식하게 되었는데 사라로 인하여서 그 집안에 모든 여자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큰 재앙으로 여겼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서 아비멜렉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유가 왜 그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부지 중에 한 일이지만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다면 자신과 자신의 모든 백성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람을 불러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따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16절 말씀, 15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였고 사라에게는 내가 은 천 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 천 개는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사실 결혼 지참금이 은 50개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파혼이 되었으면 은 50개 정도를 다시 주고 돌려보내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라의 수치를 가리우고 그들의 마음을 마음에 조금도 어떤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은 천 개라고 하는 거대한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아브라함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하여서 비록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는 17절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여 출산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일이 사라의 일을 인하여서 일어난 하나님의 재앙이었다는 것을 다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전에 하나님이 벌하신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여 생산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서 누가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를 따지기 전에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중보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공로와 능력으로 이런 선지자적인 중보의 지위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험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비멜렉에게 불려가서 내가 우리한테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거듭거듭 추궁을 당해야 하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으면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은 생산할 수도 없고 절망적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그를 중보자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중보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의 기도가 있어야만 이 아비멜렉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온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들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소수이고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성도들을 온 세상을 위한 중보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뭐 대단하고 탁월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성도들을 온 세상의 중보자로 세우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귀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위한 중보자로서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입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편지이며 향기라고 그렇게 성경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자신이 처한 삶의 곤경,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자신들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사용하셔서 택한 영혼들을 부르시고 그 복음 앞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방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만 세상에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생각하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말하고 노력한다고 저 사람이 변하겠는가? 세상이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이런 자괴감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길은 우리 자신이 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 복음의 증인으로 온 세상을 위하여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 일을 너무 작은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 작다고 복음 증거의 이 사명을 작은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내가 해봤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무익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길이 일이 우리가 이 일에 충성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고 물을 준다고 해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로서 주님이 주신 그 일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겸손하게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위한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